제재 문화가 뭐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동양권 우리나라에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죠. 옛날에는 복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제도 복자 써놓고 벽에도 이렇게 복자 써놓고 수복 이렇게 해서 오래 살고 복 받는 거 그런 것이 뭐 대문에도 뭐 입춘 대길 뭐 그런 이제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거 항상 복복복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 없다 그래 타령으로 삼았죠. 박복하다. 왜 이렇게 나는 박복한가?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누구는 복이 많다. 그래서 항상 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면 이제 그 복이 우리가 종전에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복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도 사실상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거 아세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가면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의 축도라 그러는데 seven benedictions. 그래서 성경도 복과 복을 끝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 찬송에서 부르듯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다, 오셨다, 내려오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면 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해서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마친다면은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적인 관심사겠죠. 그 복이 일반적이고 문화적인 우리의 재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과 어느 정도로 일치가 되는가 혹은 완전히 배치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지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복을 기존의 복의 개념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아주 아주 많이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약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것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예증이었다. 하나의 예로서 증시하는 것이었다.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상적인 복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상적인 물질적인 그 영원하지 않잖아요. 땅에 다 이제 변하고 사라지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영존하는 영구적인 그런 하늘에 속한 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솔로몬의 부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자손이라든지 장수라든지 국가의 안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면은 구약에서조차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 복의 영역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있는 그 어떤 초월적인 복, 훨씬 더 비지상적인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은 그 본문 3장 8에서 9절에서 보면 그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성경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다시 말해서 이방 족속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그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죠? 근데 그것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말하기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라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잖아요. 복복자죠. 그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방인이 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한 말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후세대인 우리들에게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대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 큰 복을 우리가 누린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로마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사실은 그 언약은 복음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셔서 각 족속들이. 그런데 바울이 그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적 차원의 복으로 상승시키고 승화시키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고 말한 것은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죠. 이것은 영적인 깊은 통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후손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물질적인 그런 지상적인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질과 현세적인 이 모든 축복을 무한대로 상승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이 현대 교회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중세기 때도 늘 이런 식의 복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도입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의 예정으로 사용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미 구약 자체에서도 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의 의미가 점차 비세상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있잖아요. 그거 복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여기서 복 있는 자는 뭐 무병장수라든지 많은 축제라든지 예.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악인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더 분명하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크게 클로즈업해서 바로 이분이 복의 근원이시다. 아브라함께 주셨던 그 복의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이분을 얘기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만복을 받게끔 길을 여셨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신앙에 와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주어졌던 물질로서의 복은 전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자는 복이 있어서 무병장수한다.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바퀴를 견디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상이 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약에 와서 복의 그 개념은 구약에서의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복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원래 지향했던 영적 차원의 복이 그 차원이 성격이 두드러지게 재정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신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에 나와서 구약에 있는 복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구약의 말씀이 오해되지 않고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누가 복이 있느냐 하면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율법은 모세가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복의 개념이 구약에서도 현세적인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의 말씀이니까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더 이상 물질이나 무병장수나 사업번창이나 뭐 자식 잘 되고 뭐 그냥 출세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받는 말씀에 따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럼 무엇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묵상하라.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은혜나 교회에서 율법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두 마디로 이것을 율법에다 풀이할 수는 없지만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왜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그 까닭은 율법이라는 것은 영원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법이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영원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신령한 법이지만은 이 법은 영원법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으로 혹은 잠정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주어졌던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법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던 게 아니라 형님은 십계명을 갖다가 넣고서 그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 온 세상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것을 영원법을 취급하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약속에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보호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한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보다 더 나으신 분이라. 더 뛰어나신 분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모세가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구주라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환하게 떠 있는데 왜 촛불을 들고 다녀야 돼요? 모세법은 촛불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에 비할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을 빛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상회하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율법 이거 저거 저거 했는데 율법적으로 돼서 교회가 경직되고 또 자유가 없죠. 그걸 안 하면 막 죄를 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성부원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약교인들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신 분이었죠.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고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본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걸 잘 정의를 했는데 바울은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오는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에요. 말을 다시 드리면 율법을 준수해서 오는 법이 아닙니다. 그걸 지켜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을 순종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해서 그리스도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고 순종해서 오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세적인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복을 얘기하냐면 자녀로서 예정된 복이라는 거죠. 자녀로서 선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그 제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일,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자신의 기도에서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으로서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달라고 기도한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기도 다 보세요. 거기서 뭐 무병장수 뭐 물질 달려고 출세하고 뭐 어쩌고 그런 재래종교의 구복 개념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복을 기했습니다. 구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은 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측량 재를 잴 수가 없다. 이것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은 것이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받기 그 복을 받게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고 구약에서 지금까지 예정으로서 많은 것을 놓고서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할 복들이 아주 절절히 에베소서 3장 쭉 보면 절절히 묻어나와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바깥사람이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아무리 뭐 내가 강한 것 같고 뭐 무슨 잘나 보이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내 속이 강건하지 못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세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없고 세상이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가 강건해질 수 내 속사람이 그렇지만 바깥의 일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비록 내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내 자식이 잘 안되고 그런다 소위 말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야 안 무너지는 거죠. 내 중심이 꺼지지 않아야 내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서 있지만 안으로는 다 무너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증오와 질투와 여러 가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내 마음의 뿌리가 돼서 그것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 사랑의 삶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삶, 굳어지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민물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이 풍만할 때 내가 행복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굉장히 있어 취급주의 품목이에요. 그 외에 여행할 때 짐 실을 때 프레자리라고 써놓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거. 아주 센스티브한 거죠. 사랑도 자라야 하는 것이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날마다 보듬어야 되고 또닥거려야 되고 돌봐야 되고 한 그루의 플란트를 우리가 심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걸음도 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도 다 그럴 때 사랑은 자라야 하는 그래서 어떻게 잘 사랑의 원천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적인 사랑에는 그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육적인 사랑을 끝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더라도 그건 이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죄인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굳어지려면은 죄와 상관없이 죄가 없이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서 거하시는 사랑의 본체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서 다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옆에 이웃께 나누게 되고 나눈 것만큼 내 사랑은 더 강해지고 더 불어나죠. 주는 것만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에 나는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기 시작하면 사랑 주는 것이 너무 힘들죠. 사랑에 인색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인색해 되는 거예요. 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권했거든요. 주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넘어 넘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희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사람이니까 배고픔을 느끼고 굶주려서 힘들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런 굶주림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하게 하셨다는 것, 그 부의 복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배고픈 것이 견딜만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구한 이런 복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오는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그러면 이런 복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복들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반성해 봐야 돼요. 늘 복을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는 인생들인데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복하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 복하고 얼마나 일치가 되는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세상에 뭐 그 필요한 게 많은데 그건 뭐 다 무시하고 살라는 거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있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이 재리에 밝아요. 그거 은사예요. 아무나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해보셨죠? 그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소명이라고 그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돈을 왜 버느냐? 나눠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가 다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식에게 유산을 다 넘겨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가치관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사랑의 선물이 되도록 내가 노고에서 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이 기여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재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없어지고 마요. 하늘의 보물로서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슨 뭐 성공하겠다. 내가 무슨 뭐 학위를 받겠다. 무슨 계획을 하고서 뭘 내가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일이 안 풀리고 이게 재정적으로 딸리고 뭐 일이 꼬이고 병나고 자식들 잘 되지 않고 막 그러면 짜증나고 그냥 너무 힘들고 웃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주여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구원의 복을 잘 알고 그것을 늘 구하면서 살면은 세상 어려움을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의 느낌이 달라지고. 그래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는 산상부원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복 있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면은 사는 것이 훨씬 더 담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팔복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시라는 복의 그런 궁극적인 실체를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동한 복만 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 어쩌다 뭐 머리를 많이 하는데 뭐 이게 하는 거 보면 영 엉망이다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고 성화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데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일이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 복은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을 내가 받겠다고 노력하면 사람이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견디고 주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 내 세상 복이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의 이상 우리의 욕망이어야 돼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천 삶의 특징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죠. 세상에는 부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 불쌍한 인생이죠.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복으로 알고 그 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행복해져요. 훨씬 더 담대해져요. 훨씬 더 좀 초연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산다든지 걱정만 하고 산다든지 그러질 않죠. 구복사상의 전통적인 구복사상에 붙잡혀서 성경이 지향하는 성경이 지목하는 그런 신령한 복들을 그다지 사모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삶에 그건 어떤 능동성이라든지 활력이 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도 교회만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돈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좀 넉넉하면 그만 갖고 오라고 말을 했어야죠. 아니죠.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모세, 성막을 짓는데, 아, 너희들 저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금은 보화 많이 갖고 나왔지? 그거 가지고 오느라 성막을 아름답게 짓자.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다. 청색실도 필요하고, 뭐 홍색실도 필요하고, 거기 뭐 여러 가지 프레셔스턴 보석도 필요하고 하니까 가져오느라. 사람들이 즐겁게 가져왔어요, 그것을. 그 다 가지고 기술자들이 다 은사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재우고 청량하고 예산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을 했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모세님, 이거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다 모이라 그래라.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고만 가져오느라. 그것이 진짜 지도자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사람이 부가 뭔지 아는 사람이죠. 진정한 부는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축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말하기를 죽을 때 부자로 죽는 자는 부끄러운 자라고 해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만 가져오십시오 하고 그 돈을 다른 데 써야죠. 그래 교인들에게 가르쳐야죠. 이런 것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십시오. 예.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좋은 크리스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크리스천 기관을 위해서 차선 사업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청지기 역할을 선한 청지 역할을 하는 것을 가르쳤으면 교회 위주로만 하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그러나 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라. 주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라. 나를 따르라고 한 건데, 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만 그것만 붙이고 표대만 해놓고 실제 따르는 건 뭐예요? 우상신을 따르고 바알신을 따르고 응? 황금신을 따르고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 말고 다른 말이죠. 반대말 생각하세요. 그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막 고기 달라고 막 재촉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막 모세만 못 살려. 모세가 그냥 나 죽겠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 먹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어.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막 먹지 않았어요? 시편에서 말하기를 그 이에 메추라기의 그 고기가 끼인 채로 죽었다. 뭐 실컷 먹고 죽었으니까 뭐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나 허락하신 것은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된다고 했거든요. 사랑에 부하면 세상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인정으로 배부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얘야 너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했고 복음을 나누게 하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너희를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유업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시시때때로 또 너를 격려하게 네가 인간이고 육신이 연약한다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때때로 그런 것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지 않더냐. 내 마음을 가장 지금까지 아프게 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일 후에 죽을 사람이에요. 3일 후에 죽었어요. 근데 3일 전에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앞으로 좀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아니 저기 뭐야 백혈병이었는데 도저히 뭐 고생 많이 하고 뭐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 부인이 있었는데 젊은 부인이에요. 애들도 조그만 애 둘이 있고 근데 아 나한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일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난하죠. 돈이 없죠. 근데 그 헌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안 받으면 그분들의 마음이 좀 상할 것 같고 받자니 이건 내가 정말 그래서 정말 가장 괴로운 헌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 헌금 봉투를 꺼내서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 돈 없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이런 헌금 내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얘야 내가 주는 헌금이야. 나는 그런 헌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또 그런 헌금을 받는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크게 헌금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내일 뭐 일이 크게 된다 작게 된다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또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니까 오히려 더 헌신적이에요. 자기의 마지막 두랩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또 그 말을 오용해가지고 빚이라도 내서 예? 헌금하라. 교회 건축하니까 뭐 하라. 이런 그 악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서 그런 식으로 헌금을 조장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회당 그 저기 성전 앞에 가셨잖아요. 성전 앞에 이 헌금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앉으신 거예요. 근데 헌금계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이게 나팔처럼 이렇게 돼서 입이 그래서 그것이 동으로 된 것이었어요. 나팔처럼 그 동으로 되었는데 그 동전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적인 사람들, 자랑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저한테 부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그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도 환공하고 그거를 거기다 붙는 거죠. 예. 이게 소리가 롱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무슨 부자가 와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보고 이제 그거 하나의 그것이 그 엔터테인먼트처럼 된 거죠. 예수님이 허문계 앞에 딱 앉으셔서 어느 누추한 옷을 입은 과부가 당시에 과부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과부를 도와보는 뭐 소셜 웰페어도 없고 뭐 그럴 때죠. 과부가 그래 와가지고 그냥 계속 구차한 초라한 모습으로 해서 그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지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살짝 이렇게 놓고 갔어요. 소리 안 나죠. 두렵던 그거 아주 최소단이야 그거. 그걸 놓고 갔어요. 아무도 그거 보지 않죠. 보면 욕하죠, 오히려. 근데 예수님이 시선이 거기에 고착됐어요. 주 예수의 시선이 그 두 렙돈을 봤을 뿐만 아니라 두 렙돈을 넣은 그 과부의 심장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보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이 과부의 두 렙돈이 다른 모든 헌금보다도 더 큰 헌금이었다. 그날에 있는 모든 헌금의 합계를 쳐서 비교해 볼 때도 이 두 렙돈이 훨씬 더 많다. 더 큰 금액이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겠어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헌금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떤 헌금을 받으시냐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냥 두룩두룩 새려내면서 집어넣는 헌금이 아니라 소리 없이 들어가는 그 작은 헌금. 과부의 두 렙돈이었다는 거죠. 그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의 심장을 치고 하나님의 심령을 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어떤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과부의 두 렙돈 그분은 이름을 모르지만 오늘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두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그 과부의 복이죠. 두 렙돈 넣고서 만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시고 난 복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헌금했지만 그 사람들 헌금한 것에서 한마디 코멘트도 안 하셨어요. 간접적으로 야단치신 것이죠. 그 돈은 하나님이 한 푼도 안 받으셨다.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위대하게 지었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대해서 나는 감동 하나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는 그런 무성의한 헌금, 드러내기 위한 헌금 그런 거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과부의 두 렙돈이라. 안 넣어도 좋다, 안 넣어도 좋다. 너의 삶을 바쳐라. 내가 이제 돈 없어서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배고파서 너에게 우양을 잡아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집이 없다고 내 광야에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성전에 대해서 그런 말씀. 내가 머물 것이고 집이 없어서 너희들 뭐 언제 집 지으라고 했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존경과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부당하게 섬기신, 얼마나 불경하게 섬기는지 모르죠. 현세적인 축복들이 없으면 기가 죽고 염려하고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마. 그래도 안 주는 때가 있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해봐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진실로 살게 될 것이다.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어느 편을 원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우리께 주는. 교회당이 뭐 크게 지어서 주 예수께 되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지만 성전 지금 성전 어디 있어요? 그런 물체적인 성전 없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전이죠.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분이었잖아요. 돈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나가면 요구도 먹고 맨날 나가면 굶으시고 너무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뭐 작년에 달렸다가 남은 거 하나라도 있나 해서 그걸 보시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내가 화가라면 그 모습 한번 그리고 싶어요. 돌아온 탕자를 보고서 그 백발 노인이 재산 가산 다 날리고 돌아온 그 부여 자식을 향해서 저 자식이 나를 보기도 전에 미리 그 자식을 알아보고 문 앞에서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 자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살인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아, 그런 것도 내가 화가 나면 한번 그리고 싶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헌신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조그마한 거 뭐 하고서 뭐 한 것 같고 그걸로 하나님 위해서 뭐 성전 지었다고. 그래서 주님은 그거 필요하시냐고요? 주님은 집 없는 데서 사시는 너무 익숙하시죠? 집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의 표준으로 보면 대단히 복이 없으신 분이죠. 박복하기 이를 말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불행한 자로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주님은 그런 복들을 원해서 하늘 아버지께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복의 관점에서 보면 박복한 자로서 그나마 짧은 인생을 사셨고 멸시 속에서 사시다가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삶을 사셨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상의 눈과 전혀 다르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부활시키셨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어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 우편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복의 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박복하신 분입니까?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불행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집 없고 돈 없고 자식 없고 인기 없고 멸시를 받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느냐 이거죠. 우리의 잣대, 우리의 표준이 어디니? 우리가 뭘 보고 사는 거냐? 하나님 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평가를 보고 우리가 살아야겠죠. 예수님은 무시받는 자로서 사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면서 담대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다.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큰 뜻을 품고셨다. 크게 생각하라. 통이 커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째째하게 살 것이 아니냐. 째째한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머리를 널리라. 너의 생각을 펴라.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하니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것을 품고 사는 그런 인간이 될 때 너는 큰 인간이 되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소유하시고 유업으로 받으실 하나님과 함께 왕중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 왕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거예요. 함께 이것을 상속받는다고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복 있는 자로 예수님이 사셨고 지금도 가장 복된 주로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주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복이죠.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인가 알고 우리가 괴로울 때도 그 복을 생각하고 내가 이 복만 있다면 살 텐데 내가 이 복만 있다면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 복만 내가 누린다면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담대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주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신령한 복들을 무시하고 소원하지 않고 살면 육적 교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참 안 입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차라리 너 자신이 겸비하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면은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면 너는 복 있는 자라. 하나님의 복된 날에 들어온 자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의 복의 기준은 물질이나 무병장수나 자식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서 비추면 나 자신이 따뜻해지죠. 네. 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나는 추워요. 내 인생이 겨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그 따뜻한 빛을 받아서 비추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따뜻한 온기가 내 영혼에 침투하고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내 곁에 오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누려요. 차고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정의에 하시는 복을 참된 복을 알고 그것을 구하고 누리는 삶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주 예수의 빛이 되고 주 예수의 소금이 되고 주 예수의 사랑의 삶을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나누리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죠. 여러분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냥 신문만 봐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 하나님이 위로가 많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이 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돈이라면 돈을 주시고, 그것이 내게 성공이라면 성공을 주시고, 그것이 나의 건강이라면 건강을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을 더욱더 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일곱 가지 축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을 진정한 복을 알고 날마다 그것을 구하면서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이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복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복을 축복하셨는데 그 복이 나에게 오고 있는가? 내가 그 복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가? 그 복이 있으면 우리들은 진실로 세상에서 복받은 자들이고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하게 누리시고 받으시고 나누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금 저희들은 신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늘 원하는 그 복이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고 우리의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